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관 일과 관련해서는 그처럼 감각이 살아있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일에 관한은 우리의 마음은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영적 감각을 주셨사오니 이 감각을 주께서 다시 한 번 날카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누르는 곳에 눌림을 당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유론을 주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 이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귀한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좋은 약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좋은 약이 독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무 때나 사용하게 되면 유익은커녕 해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적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요셉의 형제들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까지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범죄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런 경우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유다나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신앙의 인물들의 죄들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은 신자가 그러니 죄를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허가장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위인들의 인물들의 죄를 기록해 놓은 의도와 목적은 은혜가 죄를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것이요, 복음을 사랑할 것이요, 또 한 배에서 난 믿음의 지체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 정도까지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이 기준만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자신이 없어져요. 이에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해서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앞선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일보다 선행하는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라고 말하면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부르면 대답을 하지,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하늘아 이렇게 제가 부르면 하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아 대답해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이가 저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 나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사울의 손자요, 그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므비보셋이 절뚝발이어서 다윗에게 자기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죠?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를 찾아내었기 때문에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색출을 당한 사람이에요. 호출을 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찾아내어 부르셨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우리 주님께서 아무든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각 사람의 마음에 일일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 의지적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지적 결단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하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일이었고 그 의지를 따라 나오게 하시는 것이지요. 강요와 급박의 방식이 아니고 자유롭게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매우 세밀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우리 교회학교에서 늘 잘 들으세요. 요즘에 자율주행차 있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근데 자율주행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지고 운행되는 전 과정에 사람이 일일이 개입했습니까?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일일이 다 개입했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사람에서 되어졌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하나라도 작동하게 하지 않으면 작동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자율주행차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 과정에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송령의 삶을 삽니다. 송령의 삶이 뭡니까? 만사에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사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율주행차가 자기 스스로 작동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어리석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오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가 주어가 나타나지만 사실 원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로 표현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번역자가 하나님이라고 보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적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우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한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8절 한절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9절 30절도 사실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내용과 29절과 30절 오늘 본문은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29절과 30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죠. 하나님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그분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니 그분이 이루시는 일들마다 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이 선을 이루기 위한, 최종적 선을 이루기 위한, 그 최종적 선언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겠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가리켜 흔히 황금 사슬이다 혹은 구원의 서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교리문대에서 배운 바대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닌 논리적 순서로 이해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자를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1장 2절에도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미리 아신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미리 알았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미리 아시죠. 그러나 여기서 미리 아신다라는 이 말의 어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관용어법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 단어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보다 사실은 훨씬 더 깊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리 안다라는 이 말은 시간적으로 미리 알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오직 너희만 알았나니라는 아모스 3장 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이 말도 단지 지식과 정보로서 내가 네가 누군지를 안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품고 그를 구별하여 따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말할 때 너를 알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그가 선지자가 되도록 사랑으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누가 믿을지 내다보시고 시온이가 믿을지 일리가 믿을지 이하니가 믿을지 내다보시고 선택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누가 믿을지를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모르시겠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의지와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불러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불러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미리 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들을 찾아내시지 않고 만들어내신다 그랬어요. 주도권이 다 누구한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뜻이에요. 50대 50으로 반분해서 하나님과 합의가 되면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29절 30절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는 정하셨다는 표현이에요. 미리 정하였으니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 무조건적 관심과 사랑으로 따로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창세 전에 우리를 정하였습니다. 그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일이죠. 여기 미워했다는 것은 실제로 정서로 막 미워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누가 장남이고 누가 차남인지, 누가 성격이 좋을지 안 좋을지 전혀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리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인간의 뜻이 도무지 끼어들 수 없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자기 백성으로 예정하셨는가, 정하셨는가? 본문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속의 의도, 우리 편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도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설정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속의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계획하면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속의 의도와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길이 뭐죠?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길은요, 부모에게 기대는 거예요. 부모에게 치대는 것입니다. 치댄다는 말 아시죠? 이게 뭐 경상도 방언이 잘 모르겠는데 표준어 맞습니까? 치댄다. 어? 엄마에게 그냥 계속 막 들이대고 그냥 무릎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루어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세상에서 찾고 구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필요없고 잘못될 것입니다. 아, 저는 잘 되는데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도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의지해야 되고 또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돼요. 아니,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야 되는 게 아니고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유전 인자를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유전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전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도덕적 속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능력, 이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안에도 거룩과 의와 같은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닮은 모습도 나타나고 이성과 지성, 자연적 능력과 피조물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속성, 이 두 가지 형상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것과 동일시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것 자체, 지정의, 아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까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 무엇으로 정의를 내야 되는가 하면 이성이 있느냐, 지정의가 있느냐로 정의 내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바로 셋이죠.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정의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안 되어버리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제3세계 국가에 속한 사람이든 피부색이 검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런 가치를 인정하며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어떤 성향을 드러내는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6문에 이런 질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폐역한 상태로 창조하였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본래 이처럼 어그러진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대답이 뭐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사람이 아닌,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마땅히 우리를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창조 의도에 맞게 그분 앞에서 참된 의와 거룩함을 이루고 창조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답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매사에 항상 남을 배려한다. 나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내 입속을 챙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남에게 내어준다. 바보 병신이라서가 아니에요. 그 일이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일에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편과 수단과 길은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는데 그 잘못된 존재를 수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형상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다를 수 없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된 우리는 당연히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큰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저 뭐 먹고 살만 하고 그저 뭐 은퇴하고 그저 뭐 밭대기 하나 있고 뭐 그냥 집 하나 있고 그러면서 텃밭 가꾸면서 사는 거 뭐 그것밖에 제가 뭐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평안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두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노후에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 되다 보니 은퇴를 앞둔 어떤 분들이 죄송하지만 때로 추태를 부리기도 하고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예를 들어서 뭐 먹을 것이 없어 정말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남들 다 사는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다 썩어지고 없어질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얼마나 빛나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챙겨서 자녀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바래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곧 미리 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이 단어, 오늘 제가 헬라어를 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숨모르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본받는다, 담는다라고 번역했지만 본래 이 의미는 같은 모양을 가진이라는 뜻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본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같은 모양, 같은 형체를 가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단어를 참여 형체, 좀 어려운 말이죠. 참여 형체로 번역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여라는 말은 숨이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함께 그런 뜻이거든요. 동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모르포스라는 이 단어가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본래 이 단어는 참여 형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사용되었는데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우리말 성경 오늘 본문에 본받아라고 번역된 숨모르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형체라고 하니까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여기 형체라는 말은 본질이 본질이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겉모습으로 드러내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데 겉모습만 드러났나요? 아니죠. 따라서 참여 형체란 그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형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속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몸을 가졌습니까? 부활 후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질병과 또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해를 입는 그런 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 낮은 몸이라고 표현했는데 낮은 몸이라는 이 말은 뭐 수준이 낮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약하고 병들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몸이고 쉽게 유혹에 빠지는 몸이고 마음에는 원함이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는 날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상태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체가 되도록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런 뉘앙스를 담았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이 말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고민을 한 거죠. 나름대로. 따라서 요약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참여 형체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 모습이 있죠.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영화로운 절정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상념이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 하는 그냥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만 계획한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강력한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은 반드시 실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의지의 실행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죄인을 부르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 예사야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와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을 죄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부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두가 다 반응한 것은 아니죠. 언젠가 탄현동에 저희가 2013년도에 여기 이사 오지 않았습니까? 상가교회에 있을 때 새로 온 가족들, 그러니까 새 신자들 몇 분이 오셨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날 설교가 뭐 제 아내는 뭐 항상 격려를 하는 편인데 어쨌든 간에 그때 제 설교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듬뿍 받았습니다. 근데 새로 온 분이 나가는데 그때 뭐 선물인가 뭘 이렇게 좀 주려고 따라 나갔다는 거죠. 근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나면서 지뢰에서 죽는 줄 알았다고 이런 말을 하면서 선물을 그냥 내밀려고 그러다가 그냥 움츠러들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뭐 참의 형체가 무슨 이야기냐. 자동차 주형도 아니고 뭐 틀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단 말씀으로 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견뎌야 되는 말씀으로 듣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죠? 유효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을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는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하도록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매우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작정하고 예를 들어서 남편을 항상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도록 하지만 늘 좋을 때 당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바가 아니고 항상 하여튼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먼저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 부르심에는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존 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부르심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택자들을 호출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딱 이렇게 호출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른 이의 부름은 거부할 수 있으나 심지어 대통령이 오라 그래도 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어떻게 나온다고요? 질질 끌려 나오는 게 아니고 자원에서 나옵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흔히 뭐 치셨다 그러는데 자기 인생을 뭐 나오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치셔서 억지로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적어도 자기 마음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는가 하면 의롭다 하십니다. 칭의는 여러 번 설명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귀가 아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실제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태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것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의의를 보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아들일 때 전가된 의의를 보시고 그냥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 안주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난 의인이 되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 시점에.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시간이 30년, 40년이 되었는데 처음 나왔던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분들 물론 제가 어느 개인을 염두에 두고 당신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 없지만 그런 성향을 드러내는 분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기는 하지만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저항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영화롭게 되는 일과 관계에서는 저항할 수 있나요? 저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화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영화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과거 시제로 썼어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전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는 이 말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아직 획득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미래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영화롭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맏아들이 되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맏아들이게 하심이라. 되게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형제관계, 예수님과 형제관계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과 아울러서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아울러 그리스도인과의 연대성, 그분은 탁월한 분임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탁월한 분, 만물보다 높이 되신 분, 모든 것들을 지으시기 전에 계셨던 그분, 그분과 어떻게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형제가 될 수 있죠? 예를 한번 들면, 좋은 예는 아니지만 요즘에 뭐 인공지능 로봇에다가 정서적인 어떤 느낌까지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학습을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존재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글쎄 인공지능 로봇하고 인간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야기하지요. 고린도서 1장 9절에도 말하지요. 루벤은 맏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 루벤은 어떻게 하든지 요셉을 살리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만 반면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같은 형제가 되면 네가 내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형제들이 시기, 질투, 살인, 인신매매를 하려고 했죠. 근데 같은 형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죠? 유다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자기 아들을 볼모로 잡혀서라도 베냐민 빼오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형제의 모습입니다. 우리 연상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성도님이 어렵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셔야 돼요. 내가 뭐라도 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 보세요. 닮았죠? 닮은 형제들이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았잖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가 나타나신 바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분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마지막 순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마지막 날에만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난 순간부터 영화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칭의는 성화의 시작입니다. 칭의의 시점은 성화 시작된 시점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 영혼 속에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변화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되고 흉측하고 더럽고 추악했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현재적 영화, 미래적 영화 이렇게 영화도 두 부분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영화는 죽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안, 뭐 영화롭게 되지도 되지 않아도 돼.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구원의 전과정,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다섯 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왜 성화는 언급하지 않고 영화로 바로 넘어가 버렸을까? 조직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하셨나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화는 칭의와 영화 중간에 있습니다.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참으로 영화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추정해야 되는가 하면 칭의에 성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든지 영화에 성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성화되지 않아도 그냥 의롭다함을 받았네 아무 때나 살다가 죽으면 갑자기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의 서정 모두를 다 언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바울이 굳이 그것을 낱낱이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 목회자였던 존 포베스가 칭의론이라는 책을 하나 남겼는데 이 칭의론의 이 책의 특징은 역사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 해석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초점을 맞춰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론을 구원론적 관점으로 이해하기보다 실론적 관점으로 칭의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소명, 중생, 회심, 그 다음에 칭의, 또 뭐 믿음, 칭의, 성화, 용화 이 구원의 전서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할 때 칭의의 초점이 의롭게 되는 인간이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뭐냐? 다 하나님이지, 그죠?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자의 구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손이 아닌 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끝장을 보시는 그 급히신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다 되어지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 교리가 가져다 주는 유익입니다. 바울이 예정을 근데 언급할 때 구원의 소망과 함께 언급하지 예정을 언급할 때 심판과 함께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조바심보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이 두려움과 조바심으로 예정을 이해하지 말고 기꺼이 이런 연약한 인생들, 상한 갈대 같은 이런 연약한 인생들을 붙들어 오시고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을 말할 때 구원과 구원의 소망을 함께 언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길,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면 미래는 불안할 것입니다. 왜? 내 행위와 내 마음먹은 것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된 은혜를 소유한 신자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시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삶 전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높아심에서 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예정이 구원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이것은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버림받은 자다 혹은 당신은 버림받은 자다라는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믿게 된전 과정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와 힘과 능력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동의 배후에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믿게 되는 것,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 모든 것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남은 삶,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부르셨는지, 어떤 상태에서 부르셨는지, 주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가르침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종의 마음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께 나아갈 때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그큰 은혜를 알고 믿는 자답게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성화의 삶을 이루게 하시되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청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결정적 성화에 맞추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맞추어서 은혜 안에서 분투하고 은혜 안에서 모든 시련들을 감내하며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분과 같은 형체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약속을 이루신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권속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분투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일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래서 십자가만을 드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